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인류의 최초의 범죄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창세기 3장 초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고결하게 만드시고 축복하시는지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배반했는지가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뱀의 유혹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가오기 마련이죠. 첫 시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유혹은 뿔을 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히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을 가지게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은근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 질문하게 만들고 회의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때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더이다. 여자가 처음에 한 것이 타락의 실수의 첫 단추였어요. 이렇게 적들이 영적 사탄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는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달아나는 것이 시작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탄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는 악의 영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중앙에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죠. 모든 걸 마음껏 누리도록 다 준 것이고 중앙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에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히 불만을 토로해내는 이런 모습. 인간의 최초의 범죄는 금단의 실과를 forbidden 실과를 먹은 것이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범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들은 그 생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만들어낸 결과가 금단의 실과를 먹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의심스럽게 바꿔버렸을 때 뱀이 확신 있게 말합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뱀의 사탄의 공약은 똑같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만들고 은근히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라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기쁨, 감격 속에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찬란한 영광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다 팽개쳐버리고 불평과 원망함으로 인간의 범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장면을 가지고 밀턴은 글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타락되어 가는가가 아주 짧게 나타나 있지만 밀턴의 신라고는 이 한순간을 가지고 인간의 심리, 사탄의 심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일어났던 그 상황 배경들을 다 끌고 와서 책을 쓰는데, 그 책은 한 몇 줄 되지 않는 이 책인 이 글인데도 밀턴이 쓴 신라고는 Paradise Lost라고 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이게 300페이지가 되는 책인데 영어가 또 고어로 쓰여졌다 보니까 읽기만 해도 한 달이 걸리는 엄청난 길이의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밀턴의 신라근을 가지고 이 시대 가장 뛰어난 영문학사의 뛰어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밀턴의 이 책으로 말미암아 영어가 예전에는 해적 영어처럼 보였는데 셰익스피어와 밀턴 이후로 영어가 진짜 오늘날의 최고 언어가 되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신라근이 보시면 제가 1번이라고 해놨는데 하다가 아무래도 한꺼번에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타락 전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타락부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Paradise Lost인데 마치 Paradise Loft처럼 들립니다. 그죠? Paradise 예전에 고어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A poem written in 10 books라고 나와 있는데 10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맨 아래 글씨 보시면 보이나요? 1667년이라고 나와 있죠. 1667년에 처음에 쓰여졌을 때는 10권으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좀 후에 보강을 해서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읽고 있는 현재 책은 12권으로 되어 있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밀턴이 이 책을 썼을 때는 좀 후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그의 눈이 이미 실명이 되었던 상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보지 못하는, 글을 쓰지 못하는 실명이 된 상태에서 저 300페이지가 넘는 그냥 소설도 아니고 시를 쓸 수 있었겠는가. 시도 좀 이따 읽어보면 그냥 일반적인 영어책 아닙니다. 시다 보니까 시적으로 쓰여지다 보니 읽기도 좀 어렵고 또 고어도 쓰여지고 어떻게 그 엄청난 장대한 글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었겠는가. 자신의 딸을 통해서 구술하게 해서 받아쓰게 해서 글을 쓰는데 이런 밀턴의 마음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밀턴을 하라 이금 이 엄청난 작업을 하겠는가. 그리고 그 밀턴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밀턴이 그렇게 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때 사회가 세상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 바뀌게 됐다는 것은 이 책에도 보면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밀턴이 여행을 하다가 로마에서 당시 때 갈릴레이를 만납니다. 갈릴레이가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망원경을 발견한 사람이죠. 망원경을 발견했다는 것은 인류사의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히 태양이 지구를 돌았다고 하는 천동설이라고 불렀죠. 눈으로 보면 태양이 돌고 있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지동설을 주장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동설을 주장을 하자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당시 때는 가톨릭 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게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고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돌아갔는데 무슨 소리인가? 지금 태양이 돌아가야지 어떻게 지구가 돌아가는가? 가톨릭 신 중심의 세상을 뒤집는 그 한마디였어요. 그러니 갈릴레오가 법정에 잡혀가는 게 아니라 가톨릭의 법정에 잡혀가서 그렇게 네 생각을 철회하라고.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갈릴레오를 만났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천체에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구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 자그마한 하나라는 게 발견이 되고 이런 세상이 오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톨릭 중심의 신 중심의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구나 라는 게 점점 발전되면서 이전의 신중심의 세상이 무너지고 그런 세상을 밀턴이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 무너져가는 신중심의 세상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모든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밀턴은 굉장히 천재 같은 뛰어난 학자요 또 철학자요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눈은 다 잃었고 권력도 다 잃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금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정말 무너져가는 중세를 한 사람이 확 그냥 온몸으로 막고 있는 듯한 그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들어보셨던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전철을 타면서 계속 매일 읽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보시더니 그 학생, 아, 그 밀턴의 신라권을 다 읽었냐고. 제가 이제 두 번을 읽었는데, 예, 제가 지금 두 번째 읽고 있습니다 했더니 자기는 그 책을 읽으려고 몇 번을 도전했는데 도저히 끝까지 읽기가 어려웠느라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밀턴의 신라권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다 읽은 분들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럴만한 게 일단 내용이 너무나 어렵고 또 기독교적 그 이해가 깊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속에 밀턴이 많은 생각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신에 대한 사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인간 존재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사탄의 그 심리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내용을 이해하고 읽게 되면 와, 정말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성경은 아니지만 책 한 권이 무너져가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까지 다시금 세워낼 수가 있겠는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도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오늘 이 밀턴의 신라권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우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밀턴은 글로 하나님을 변증했지만 여러분들은 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삶으로, 사랑스러운 행동으로, 말 한마디로, 눈빛 하나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우리 속에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밀턴의 신라권에 대한 평가를 먼저 보면, All English poetry, 모든 영시는, after Milton, 밀턴 이후의 모든 영시는 is but a footnote to him. 밀턴의 추석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 셰익스피어도 있고 또 뛰어난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밀턴 이후의 모든 영시는 밀턴의 단순한 추석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단테 신곡 디바인 코미디와 함께 최고의 기독교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테 신곡은 가톨릭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했다면 밀턴의 신라권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린 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 보면 이 책의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그 타락의 모티프, 그리고 창조의 모티프, 그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모티프를 가지고 글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타락 전까지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타락 이후로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는 걸 다 다루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밀턴이 Paradise Regained, 다시금 그 신라권을 복락원이라고 회복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쓰게 되는데, 그 책보다는 신라권에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도 조금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밀턴의 생애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 밀턴은 1608년에 태어나서 1674년에 주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음악가였고 밀턴도 굉장히 음악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음률이 굉장히 아이엠빅 펜타미터라고 영시에 나오는 오보격이었는데 아주 뛰어난 그 음률이 있는 글을 썼습니다. 유명한 공정인이었고 개신교 신앙 속에 자라난 배경이 있었고 어린 나이에 잠자는 시간을 아껴 공부할 정도로 지적 호기심이 활발했다. 이 내용은 밀턴을 읽다 보면 그런 글이 하나 나와요. 12시, 밤 12시 전에 밀턴이 잠을 잔 적이 없다. 그 옛날에 호롱불 켜던 시대 아닙니까? 램프 켜놓고 밤 12시가 되도록 글을 읽었으니 나중에 심지어 실명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학생들 고3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1625년에서 32년 동안 16살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고전의 철학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두루두루 공부했는데 당시 때는 가장 뛰어난 학문이, 마지막 학문이 고전어 그리고 철학을 넘어서 신학이 최고의 학문으로 여겼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들 주로 했던 것이 신학 공부였습니다. 영국 국교의 성직자가 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고전 연구와 저술 활동으로 그의 삶을 집중하게 됩니다. 워낙 라틴어가 뛰어났습니다. 당시 때는 외교 문서를 라틴어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는 라틴어 그리고 뛰어난 학문적 배경으로 외무부 장관격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1238년에 유럽 여행 중에 로마에서 갈릴레이를 만나는데 이때 갈릴레이를 만나는 이 장면을 그의 글에 조그만하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뛰어났던 아티즌이라고 뛰어난 예술가라고 글을 하나 써놓은 게 있습니다. 1249년에는 크로메일 정권에 10년 동안 외무부 장관을 했는데 나중에 크로메일 장권이 무너지고 왕정이 복고되고 난 다음에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1252년에는 고된 업무로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52년에 상실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리고는 60년에 크로메일이 죽게 되고 찰스 2세가 즉위하고 이제 왕권이 복귀가 되고 이때는 그 카톨릭 개신교 청교도 시대와 그리고 왕권 시대의 막 싸움이 일어났던 이런 시대입니다. 왕당파의 보복으로 투옥 후에 감옥에 잡혀가게 되었고 사형 선고를 당했는데 워낙 뛰어났던 인재고 또 친구들이 많이 구명 활동을 해서 결국에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실명한 이후죠, 그죠? 석방된 후에 실명된 상태로 신라군을 딸들이 받아서 완성을 하게 되었는데 67년도 아까 보신 것처럼 실명 상태에서 구슬로 완성한 신라군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1년대에는 Paradise Regained, 복락운이라고 부르죠. 샘손 에그니테스 삼손에 대한 책을 썼고 74년도, 67년대에는 초판 그리고 74년대 7년 후에 66세로 사망하게 되고 런던 세인트 자일즈 교회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라군 전체 구성을 먼저 한번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67년에 초판 10권으로 구성이 되었고 74년도에 재판이 되었는데 이때 12권으로 구성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고 있는 오늘날의 Paradise Los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 이 네 가지의 흐름이 성경 전체를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보여주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인간의 자유의지 이 부분은 왜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줘서 타락하게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데 대한 사유가 잘 들어가 있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우주의 창조 스토리, 사탄의 반역, 아담과 하와의 타락 스토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기독교 철학,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다 보면 이 네 가지가 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세계 인류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다양한 해석이 있겠죠. E.H. 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의 책을 보면 역사라는 것은 살아보는 관점으로 스토리,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가 기술되기 마련인데 한 사람의 역사를 두고 어떤 시각으로 기술할 것인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관점이 한 역사를 만들어내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쓴 저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을 할 것인가 성경에 다양한 내용이 나오고 기독교에 다양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만 그냥 기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술을 할 것인가 당연히 성경의 기자들도 관점이라는 게 있죠. 그 perspective라는 게 있는데 그 관점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이라는 말은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는가의 스토리를 담은 게 성경 스토리라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때 많은 스토리, 예수님의 수많은 공적들 뭐 얼마나 끝도 없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시각으로 썼는가, 어떤 이야기를 썼는가 했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분명한 거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에 대한 스토리,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그때 살아야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창조, 그리고 타락, 그 다음에 구원의 스토리, 그 다음에 완성이 되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던 책들 중에 세계관에 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브라이언 왈시라든가 월터 스토프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 책을 쓰는데, 그 책들이 보면 거의 다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태초에 창조가 있었고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구약의 스토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의 스토리고, 그 다음 구속이 일어나고, 아직까지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언젠가 재림시대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완성된 스토리까지 나아가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PCA 교단의 장로 교단은 개혁신학적 세계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세계관의 기초를 많이 놓은 사람이 화란의 철학자 도에베르트라는 사람인데, 요즘 많이 우리가 읽혀지고 있는 많은 세계관 책은 이 도에베르트의 이 책 창조 또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그 네 가지 구도 속에 책이 쓰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밀턴도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창조가 일어났고 타락이 일어났고 구속이 일어나고 완성이 되어가는 이 구도를 가지고 이 시를 써가는 겁니다. 12권의 전체 교율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1권에서 4권은 서론격에 해당되는데, 1권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사탄 반역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복수를 다짐하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복수를 다짐하는, 참 대단하죠. 사탄은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복수를 다짐하고 있으니, 2권에서는 지옥 회의가 일어나는데 사탄이 직접 에덴에 들어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간을 타락시키러 사탄이 들어가는 거죠. 3권에는 천상 회의가 일어나는데 신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예견하고 구속자를 예비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4권째는 사탄이 에덴에 도착해서 아담과 하와를 엿보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보다가 사탄이 막 현기증이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5권을 한번 넘어볼까요? 천사 라파엘이 아담에게 사탄의 타락 과거를 설명을 하고, 천상 전쟁 미카엘이 승리해서 사탄은 패배 후에 지옥으로 추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에 대한 스토리, 하늘과 땅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자신의 창조와 하와와의 사랑을 회상하는 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9권이 이제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는 9무도 다를 텐데,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이 나오고 아담도 함께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말 부분에는 12권까지 신의 심판,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날 운명이 되고 사탄은 승리를 자축하지만 괴로움에 빠지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천사 미카엘이 아담에게 인류의 미래, 인류의 고난 등을 계시를 하고, 12권에는 인류의 구원, 그리스도의 약속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희망을 품고 추방당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게 12권의 전체 흐르고 있는 중심 스토리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스토리를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하나하나를 설명해 나가는, 보여주는 것이 오늘 밀턴의 Paradise Lost의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으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탄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1권, 2권에 보면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사탄이 너무너무나 히로이 액트로, 그 영웅적인 한 그 주인공으로 나타나는데 읽다 보면 와, 사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탄이 지옥에 떨어졌어도 이렇게 그 기계가 있고 용맹스럽고 용기가 있고 또 계속적으로 뭔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문학자들은 예전에 18, 19세기에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 밀턴이 자기도 모르게 사탄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사탄을 찬란하게 영웅적으로 표현하니까 밀턴이 사탄을 아주 favorable하게 호의적으로 표현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될 정도로, 그래서 사탄을 영웅으로 만들어내는 글이라고 그런 뭐 박사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런 그 글에 대해서 한번 잠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심지어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은, 이분이 기독교 시인인데, Milton was one of the devil's party without knowing it. 밀턴은 자신도 모르게 아예 악마의 편이 되었다. 밀턴은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악마를 찬란하게 기록했다는 거죠. 셸리도 유명한 젊은 날에 이 땅을 떠났던 영국의 시인인데, 시인 셸리도 하는 말이 Nothing can exceed the energy and magnificence of the character of Satan as expressed in Paradise Lost. 저 Paradise Lost의 신라곤의 사탄이라는 캐릭터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와 힘과 매그니피션 장엄함에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능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정도로 밀턴의 신라곤에 나타나는 사탄에 대한 그 묘사가 너무 영웅적이었어. 아, 이게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사탄에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읽어보면 아, 이게 사탄도 이 정도 수준인데 내가 이랬을 때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탄이 너무너무 친근감이 느껴들고, 그래서 사탄의 그 괴로워하는 모습도 그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야, 우리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탄에게도 좋은 면에서 배워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밀턴이 그렇게 사탄을 기록했는가? 예, 그러진 않죠, 그죠? 밀턴은 지금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밀턴의 기록, 이 책을 기록했던 목적을 한번 봐야 되겠죠. 목적을 보면 중세 천년에 신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아까 했던 말씀드립니다, 중세 천년 동안 가톨릭이 지배해 왔던, 비록 잘못된 가톨릭의 가르침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었는데, 이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의가 확 증가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나오고 일라이트먼트 이성주의가 18세기 되면 확 발현하는 이런 시대 바로 직전이죠, 그죠? 그러니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오히려서는 안 되겠다 하고 밀턴이 최선을 다해 사는 일이 하나님을 변정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갈레이가 망원경을 발견함으로 지구 중심의 천동설이 붕괴되었다는 것, 이제는 지동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연을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기계적인 구조로 분석하는 자연 철학이 부상되고, 당연히 자연은 신의 창조물인데, 그래서 신라곤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과 지구 중심의 세계관이 해체되고 신의 질서에 대한 회의가 등장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밀턴은 실명했지만, 눈을 잃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고 인간 역사를 주관한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책을 통해서 증명하는 글이 바로 이 신라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것은 학문의 영역에 속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실천적 영역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고민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신라곤에서 저렇게 사탄을 영웅적으로 막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그렇게 영웅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문장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두고 성경 텍스트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눈으로 읽어야 되는가가 해석학이라고 부르는 신학과 학문의 영역입니다. 자, 성경에 많은 글들이 나와 있는데 그 글들을 어떤 눈으로 읽어야 할 것인가? 자, 성경을 읽을 때 읽어야 될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이걸 또 해석학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해석학의 세 가지 큰 축을 보면 어떤 눈으로 읽을 것인가, 저자의 눈으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본문의 눈으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독자의 눈으로 읽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책을 대할 때마다 저자의 관점을 읽을 것인가 아니면 본문만 가지고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의 눈으로 의미를 다시 해석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김소울의 시를 읽을 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야, 나 싫어서 가면 나 눈물 한 방울도 없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괜찮으니까 가라는 게 아니죠. 그 저자가 하는 말은 뭡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정말 나를 두고 간다면 차라리 영매니 약상 그 진달꽃을 사뿐히 절에 밟고 가라고 가지 말라라는 강력한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너무 마음 상해서 그냥 엄마 아버지 엄마 아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관계 끊자, 네 자식도 아니야 호적에서 파내, 그렇다고 관계 끊고 집 나가고 호적 파내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엄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지. 어떤 텍스트든지 읽을 때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지 책만 보게 되면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 본문, 독자 중에서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는가 했을 때는 반드시 저자의 눈으로 본문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 태초가 몇 년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천지가 무엇인지, 창조가 뭔지 이거 문장 연구하다가 인생 다 보내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 모세가 쓸 때는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한마디 있으면서 우리가 그 글을 읽으면 와, 하나님 누구시길래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감격스럽게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하나님을 찬양이 나오고 무릎 꿇고 기도가 나오고 이게 성경에 읽는 바른 자세라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한마디 읽으면 그냥 문장만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고 사랑에는 아가페도 있고 스토르게도 있고 또 필로스도 있고 다양한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단어는 아가페 사랑이고 세상은 이때 온 세상 우주도 말하고 인간을 말하고 뭐 이런 것까지 연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연구는 하지만 그러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마음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타락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원수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지 그 글만 읽어도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합니까? 그 말씀만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절절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이게 문장을 넘어선 저자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성경 읽기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 표정 읽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마디 있으면 그냥 끝난 겁니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평생에 목자 노릇했던 사람 아닙니까? 때로는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위험 속에 외롭게 다녔던 다윗인데 다윗은 평생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나에게도 목자가 있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책임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난다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도 내가 목자로서 양떼들을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평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먹였는데 나는 누가 먹일 것인가?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거 이 한마디 생각하면 그냥 뒷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진짜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사탄이 정말 영웅적으로 그려졌지만 진짜 영웅이 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자가 밀턴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무너져가는 인류가 왜 무너졌는가? 사탄의 계략으로 인간의 범죄로 무너졌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책이 자신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기록 목적을 한 절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권의 25절 26절에 보면 I may assert eternal providence and justify the ways of God to men.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을 하나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I may assert eternal providence, 영원한 섭리를 내가 부디 강조할 수 있도록 justify, 증명할 수 있도록 뭘요? The ways of God, 얘는 많은 게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모든 행위, 방법, 말씀, 모든 것들이 justify, 옳다라는 걸 내가 보여줄 수 있도록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 긴 300페이지나 되는 시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턴의 기록의 목적을 보면서 글을 읽어야 올바르게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목적을 C.S. 루이스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루이스가 이 Paradise Lost를 읽고 참 많이 배움을 가졌어요. Paradise Lost was written, 어떻게 기록이 되었나요? Not to delight merely, 단순하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but to instruct,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Not to amuse, 단순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but to edify, 우리에게 edify,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제대로 지금 C.S. 루이스가 이 밀톤의 그 책 내용을 제대로 본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잠시 신라곤의 내용들을 한번 볼 텐데 그가 쓴 시가 어떻게 쓰여졌으며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는지 300페이지를 다 읽으려면 아마 한 10년 우리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중요한 몇 구절만 따와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곤의 제일 첫 구절입니다. 첫 구절에 All man's first disobedience, 인간의 최초의 disobedience, 범죄, 불순종이요. 이게 첫 말이었습니다. 신라곤, 인간 타락을 처음에 노래하는 거죠. And the fruit of forbidden tree, 그 forbidden, 금지된 나무의 열매요. Whose mortal taste, 그거 먹으면 mortal taste, 죽음을 가져오는 열매, brought death, 죽음을 가져왔어요. Into the world,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도다. And all our, all,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가져온 man's first disobedience, 인간의 최초의 불순종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죄라는 것을 처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With loss of Eden, 에덴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till one greater man, 이미 첫째 줄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이 아니라 그때는 오실 그 메시아, one greater man, 한 위대한 사람이 restore us, 우리를 회복할 때까지 and regain the blissful seat, 더 찬란한 복된 seat, 하나님 우편에 앉는, 하나님 앞에 앉는 자리를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할 때까지 Sing heavenly muse, 하늘의 뮤즈요. 이 뮤즈는 음악의 신입니다. 그러니 시의 신, 음악의 신, 하늘의 신이여, 뮤즈요, 노래하라. That on the secret top of Oreb, Oreb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의 그 비밀스러운 정상에서 Or of Sinai, 호렙산 또는 시내산 정상에서 Dist inspired, dist는 고어적이죠. Inspired that shepherd, 그 shepherd, 목자를 에게 영감을 준 하늘의 뮤즈요. Who first taught the chosen seed? Chosen seed은 누굴까요? 선택받은 seed, 저 씨앗,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제가 저기에 제 책의 오른쪽에 보시면 That shepherd은 밑에 밑줄 그어서 모세라고 쓰고 오른쪽에 chosen seed은 Israelite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습니다. 저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모세에게 영감을 준 그 heavenly muse, 하늘의 뮤즈요, 나에게 영감을 달라 하고 첫 시작을 합니다. 이 첫 시작을 보면 많은 것들을 품고 있죠. 인간의 타락의 첫 시작이 뭐라고 나와 있죠? First disobedience, disobedience,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다는 거. 무슨 불순종입니까? 오늘 창세기 3장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불순종,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버린 불순종, 그래서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결국엔 행위까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최초의 범죄요, 그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져오고 All our woes,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가져왔던 불순종. 그러나 한 위대한 사람, One greater man, 한 사람이 우리를 Restore us, 우리를 다시금 회복할 때까지 내가 이 일을 노래하리니 sing heavenly music, 하늘의 뮤즈요. 이제 우리 기독교로 보면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겠죠. 성령이여 내 눈을 밝히셔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 밀턴이 실명이 되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책에 보면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으로 글을 많이 표현하는데 그 중에 앞에 나오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What in me is dark?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illumine, 밝혀주시고 이제 성령께 부탁하는 겁니다. What is low? 나에게 너무나 미약한 것들을 raise, 이렇게 세워주시고 support, 강하게 도와주십시오. That to the height of this great argument, 내가 지금 이 위대한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논쟁의 그 극치에 도달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목적입니다. I may assert eternal providence,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내가 변증할 수 있도록 justify the ways of God to man,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What is in me dark, 내 속에 있는 어둠을 illumine, 밝혀주시고 당신의 뜻을 잘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밀턴의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시작부터 밀턴이 했던 일은 기도였고 그리고 내가 감히 쓸 수 없는 엄청난 글을 쓰는데 당신이 내 눈을 밝혀줘야 제가 이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자요 문학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1권, 2권에 잘 나와 있는 사탄의 그 불굴의 의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사탄의 글을 읽어보면 아 진짜 사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낭만주의 이후에 블레이크나 셸리나 블룸 작가들이 사탄의 비극적 영웅성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이제 인용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What though the field be lost? Though 비록 the field, 이 the field는 battlefield입니다. 전쟁에서 졌다고 한들 뭐가 됐으냐? 그러시는 거지. All is not lost. 뭐 전쟁에서 졌다고 모든 게 다 잃어버린 건 아니지. The unconquerable will, 결코 무너지지 않는 불굴의 의지, and study of revenge, 복수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궁리, immoral hate, 불멸의 정오, and courage, never to submit or yield, 결코 항복도 정복도 할 수 없는 courage, 용기. 아 정말 사탄 대단하죠, 그죠? What is else not to be overcome? 결코 정복되지 않는 그 무엇이 아직까지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이 사탄의 이 불굴의 의지가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사탄의 세계 속에 가만히 깊이 들어가서 이 사탄의 속을 깨뚫고 지금 글을 쓰는 겁니다. 왜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탄의 불굴의 의지를 이렇게 쓰는 게 결국에는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냥 있지 않고 인간 세계로 들어와서 인간을 무너뜨려서 승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탄은 그냥 떨어졌다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절망하며 사는 게 아니고 사탄이 늘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데 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대항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 천상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대항할 수 있을까? 아무리 궁리해도 도저히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의 대못을 박을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가장 만든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을 무너뜨린 일이다 하고는 막 궁리하고 인간 무너뜨리는 그 계획을 세우고 인간에게 침투해서 무너뜨리는 장면이 앞에 나온 장면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한번 무너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궁리하고 노력하고 unconquerable will,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의지를 가지고 마침내 인간을 무너뜨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사탄 정말 대단하다, 이때 이 사탄의 영웅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밀턴이 그리려 하는 것은 사탄의 영웅이 아니라 그렇게까지도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렸고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인간을 회복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진짜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그 모습을 보도록 할까요? 이 사탄에 대한 얘기입니다. Fallen cherub, 자 우리 타락한 천사들이요,
To be weak is miserable. 야, 우리 약해지 말자. 약한 것은 진짜 이게 우리 얼굴이 아니야. 궁상 맞은 일이야. 약한 것은 miserable, 비참한 일이 아닌가. Doing or suffering. 제가 이 번역을 할 때 좀 점잖게 한다고 약한 것은 괴로운 일이다라고 했는데 좀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야 우리 타락한 천사들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to be weak, 약해지지 말자. 약한 거는 정말 이 우리 너무 궁상맞은 일이니까 일어나. Doing 뭘 하든지 or suffering 여기서 고난을 받든지. But of this is be true. 이게 다 이제 영어 실적 표현이라 보니까 영어 표현이 좀 다르지 그죠? Of this be true, be sure. 이것만은 확실하자. 뭐냐? To do art good never will be our task. 아, 좌우지간 선행이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책에서 번역을 하면 이래 번역은 안 할 텐데 제가 그냥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좋은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은 이게 우리 직성이 아니라고. But ever to the ill, our soul delight. 어찌하든지 우리의 유일한 기쁨은 soul delight는 ever to the ill, 나쁜 것만 골라 하는 거야. As being the contrary to his high will whom we resist. 우리가 대항하는 그분의 높은 뜻에 contrary, 반대되는 것만 골라 하는 게 우리의 기쁨. 아, 사탄답습니다. 그죠? If then his providence, 그러다가 his 하나님의 providence, 그 섭리가 만일 out of our evil, 우리의 악으로부터 seek to bring forth good, 만일 선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통해서도 선을 가져오려 한다면 our labor, 우리 뭘 해야 되느냐? 레이버는 물론 노동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 노동해서 고민해야 될 일은 must be to pervert that end, 그 하나님의 목적을 확 꺾어서 and out of good, 모든 선한 일을 통해서도 still to find means of evil, 모든 선한 일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악한 걸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와, 사탄, 이게 사탄이죠. 모든 악한 걸 통해서도 선한 일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pervert his will,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서 모든 out of good, 선한 일을 통해서도 악한 걸 골라서 찾아내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 보면 우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어떤 악조건에서도 선을 찾아내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일어날 걸 찾아내고, 그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자세라면 이 좋은 환경에 감사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원망을 찾아내듯이 자꾸 원망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있다면 누구 친구일까요? 예, 사탄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한 것, 긍정적인 것, 선함을 찾아내고, 사람들을 볼 때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칭찬할 게 있고 소중한 게 있고, 모두가 망가져서 아무것도 없는 사형수로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그곳에 있어요. 그분도 태어날 때는 어머니 아버지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테고, 그래 가장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찾아내고 귀함을 찾아내어야 그의 인간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인간을 진짜 인간답게 만드는 모습이에요. 상대방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제 자신들을 쳐다보면 너무너무 부족한 것, 너무너무 연약함에 몸서리 치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지금도 연약하지만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때 우리는 진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사탄처럼 저리 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그다음 볼까요? 아, 사탄이 했던 또 유명한 한마디입니다. To reign is worth ambition though in hell. 지옥이라 하더라도 to reign, 다스리고자 하는, 지배하고자 하는 것은 worth ambition, 우리가 꿈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다 보니까 천국에서는 모든 걸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셨는데 이제 지옥에 떨어지고 나니까 다스릴 일이 없어. 그런데도 야, 우리가 지옥이지만 worth ambition,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야. Better to reign in hell than serve in heaven. 하늘에서 종노릇 하느니 지옥에서라도 왕처럼 노릇하는 게 낫지. 아, 왕처럼 좀 심하죠. Better to reign in hell, 지옥에서 다스린 편이 낫지. 좀 곱게 번역을 했는데, 아, 우리가 이 지옥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 왕노릇하자. 하늘에서 굴종스럽게 맨날 하나님 서브하고 하나님 종노릇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나아.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하늘은 끝났고 지옥에서 어떻든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아, 이걸 가지고 많은 인문주의 학자들은 이런 걸 주장해요. 야, 이거야말로 니체가 말하고 있는 초인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막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글들도 있어요. 니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에 보면 위벌맨시라는 초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 니체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니체는 너무나 훌륭한 명문가의 목회자의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었고 또 뛰어들 때부터 신학 공부를 하고 참 뛰어났던 사람인데, 너무너무 그 뛰어난 세계의 천재라고 말했던 그 니체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참 대적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되고, 지금 한 시대 한국에 니체라는 이 이름이 대학가에, 우리가 니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학가를 완전히 점령해버려서 인간의 그 고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귀함을 찾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고귀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속되지 않는 인간 해방, 그걸 지금 부르짖는 게 이제 니체 사상이잖아요. 니체가 말하고 있는 우버맨시라는 게, 맨시라는 게 본래 인간입니다. 독일어로 말하면 위버라는 게 그 위란 말이니까 인간을 뛰어넘는, 그걸 두고 이제 초인이라고, 이렇게 슈퍼맨의 초인이 아니라 슈퍼맨이라고 번역하면 좀 번역이 어렵죠, 그죠? 이때 초인이라는 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어딘가 지배를 당하는 종속된 인간인데, 이때 지배라는 것은 특별히 뭡니까? 종교, 사회, 전통, 문화, 그 한 가게, 인간은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이라는 땅에, 아시아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한국인의 문화라는 것, 또는 미국의 전통이라는 것, 더 크게 나아가면 종교라는 거대한, 법이라는 거대한 울타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야, 그렇게 살 게 아니고 네가 주인이라고, 네가 주인이고 네 스스로가 네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그래 네가 네 자신 인생에 be yourself, 네 자신이 되라고, just do it, 그냥 네 원하는 대로 하라고, 네 한계를 뚫어내고 네 한계를 극복해내고 너 속에는 무한한 초인적 능력이 있으니까 살려내라고. 이게 인간을 넘어선 또 하나의 새로운 인간형이 탄생되는, 이게 위버맨시예요. 그러니 이 젊은이들이 이 니체를 읽으면 막 피가 끓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이 문화의 환경의 전통의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맨날 직장 얽매이고 어디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부터 탈출하고 뭔가 비상해내고, 너무나 멋진 스토리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이 될 때 진짜 기쁨이 있고 하나님만이 있을 때가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진짜 자유가 있다고 가르치는, 그래서 한때 대학가에 한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고 있는 니체이지만, 아,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좋은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정신착란이 일어나서 심지어 채찍을 휘두르는 그 말을 가지고 막 눈물을 터뜨리는, 인간이 참 극한 그런, 너무 인간적인 인간적인이죠. 그 동물과 인간을 거의 일치시킬 정도로,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그렇게 지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이 니체였습니다. 니체가 말하고 있는 이 초인사상, 아까 그 사탄의 영웅적인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이 사탄이야말로 이게 초인 아닌가, 이렇게 지옥에서도 이렇게 극복하려고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이거야말로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뛰어넘는 초인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데, 그렇게 보기란 어렵다는 겁니다. 니체와 좀 비교를 하자면, 니체는 비록 종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초인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사탄이 말하는 것은 어떤 창의적인 벗어나는 초인이 아니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갇혀있지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초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뭔가 다른 창의적인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으로 자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버맨시의 초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자, 제가 여기서 성경구절 한번 하나 보도록 할까요? 니체도 그리고 이 사탄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네가 내 말에 거하면 If you abide in my word, if you continue in my word,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가 will set you free. 진리라는 체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고 체제에서 벗어날 때 우버맨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진짜 머물게 될 때 진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이 책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버릴 때 온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어야,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을 진짜 알아야 그때 진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있다면 내 자아와의 싸움이라고 했죠. 내 자아는 인간으로, 내 인간성, 내 휴메니테리언, 이런 나의 인간으로 이제까지 내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인간이 탄생될 때 그거는 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나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너무나 원하시는 인간적인 모습을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컴패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그래서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따스함이 있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적인 모습이라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한번 볼까요? 네, 사탄의 악의는 끊임없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모습인데 사탄의 그 악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작용을 하는지, While he sought evil to others, 그 사탄은 다른 사람들에게 evil, 악을 계속 추구하려고 했지만, 찾으려 했지만 enraged, 분노에 차서 might see, 보니 how all his malice, 그의 모든 악의가 served but to bring forth, 뭘 가져옵니까? Infinite goodness, 끝도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져오고 grace, 은혜를 가져오고 mercy, 자비를 가져오고, 어디에? shown on man by him seduct, 그가 유혹했던 그 man, 이때 man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아담이겠죠. 그런데 좀 더 크게 보면 이 man은 나중에 예수가 돼야 되겠죠. 그가 유혹했던 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선하심과 그레이스와 멀시를 오히려 가져오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것, 이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그리고 학문적 또 신학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한 문장입니다. 시 한 편이지만, 한 절이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사상을 보면 펠릭스 쿨파라는 한 사상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악의 신학적 아이러니를 보여준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간은, 사탄은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했죠. 인간을 무너뜨리잖아요.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선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악은 끊임없이, 사탄은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이걸 두고 악의 신학적 아이러니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악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한다라는 것.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도다라는 바울 사상도 다 여기 있는 거죠. 펠릭스 쿨파라는 말은 fortunate falling, 행복한 타락이라고 하는 라틴어 표현인데, 이 표현은 어떤 거냐 하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타락을 해서 끝날 뻔했는데 이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서, 타락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다시 말하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오시게 된, 악을 행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 그래서 중세 신학자 어카이너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많이 인용되고 있는 펠릭스 쿨파의 그 운영이라 볼 수 있는데, 오 펠릭스 쿨파, 오 행복한 타락이여, quae dalem et tantum, 이 라틴어 tantum이란 말은 좋고 위대하단 말이고 탄템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귀한 메리트를 가지게 하단 말입니다. 뭘 자격을 갖게 하다, 하베레 가지게 하다는 건 뭐냐면 리뎀션, 이걸 라틴으로 레뎀트렘이라고 하는데 레뎀트렘을 구속을 메리트 하베레 가지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 행복한 타락이요, 과의 그것이 바로 너무나 위대하고도 귀한 구속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인간은 타락했고 악은 우리를 무너뜨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세우느라고.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범죄했고 무너졌는데 범죄하고 무너지고 나면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했던 말이 있죠. 죄가 큰 곳에, 죄가 많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이게 죄가 깊으면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큰 은혜에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높이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이게 잘못하면 또 방정에 흐르게 되죠. 아, 이렇게 죄가 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가 하고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겠는가?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범죄했지만 범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가져왔다는 게,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밀턴이 하냐면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끝장난 줄 알았는데 끝장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인간 창조를 듣고 난 다음에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궁리를 하는 거예요. There went a fame in heaven. 하늘에 fame, 저런 소문이 돌았는데요. 무슨 소문이야? He ear long, ear이란 말이 고음이다. Before long, 옛날에, 아, 오래지 않아. 오래지 않았어. Intended to create. 뭘 창조하려고 하는데 there in 그 거기 안에 plant a generation, 한 세대를 하나님이 심으려고 하는데 어떤 세대입니까? Whom his choice regard should favor equal to the sons of heaven. 하늘의 아들들 또는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아들들과 equal, 동등할 정도의 favor를 가진 his choice, 최고의 한 인종을 창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제 인간 창조의 고귀한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His choice, 그리고 favor equal to sons of heaven.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천사들 정도가 아니라 sons of heaven, 하늘의 아들들의 모습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방불할 정도로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이미 지금 밀턴의 머릿속에는 비록 인간의 타락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본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고 나중에 다시금 그 모습을 회복할 것을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심리를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얼마나 사탄의 마음이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How wearisome, 야 얼마나 따분하냐. Eternally so spent in worship paid to whom we hate. 우리가 겉으로 증오하는 저 하나님께 pay worship, 평생 경배만 하고 산다면, eternally 그렇게 경배하는 게 평생 영원히 이루어진다면 how wearisome, 얼마나 지루한 일인가. 아,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맞나요? 예배하는 게 eternally 평생 우리가 예배한다면 how wearisome, 얼마나 지루한가.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 없나요? 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을 평생 예배할 거야. 네? 아니 평생 예배하면 그 집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예배하는 게 기쁨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타락해서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뭐 딴 생각도 막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많이 강조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 인간을 경작하는, 다스리는, 세상을 떼동동살 경작하는, 이 cultivator라는 게 경작하다, 일하다 의미가 있지만 다른 말 무슨 뜻이 있다 했죠? 아바드라는 게 예배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삶 자체가 예배예요. 먹고 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공예배 시간이고, 그러나 예배당 문을 닫으면 삶 속에서 다 예배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가장 행복한 인생. 존 파이퍼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선교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런데 그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해요. 아직 거기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자로 시험을 받았는데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가게 되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게 남아있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하는 가장 핵심이 예배하는 일과 교제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파크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주차할 데가 없어 빨리 돌아가는 거, 이게 아니에요. 주일은 천국의 모형인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때로는 교제하고, 때로는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운동하면서 교제하고, 이게 주일에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성도님들도 나중에 다 주차장 허락이 된다면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꿈꿀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인데, 자, 그 예배 말씀 한번 볼까요?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한 구절 볼까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땅 위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천국의 기쁨, 예배의 모습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이런 설렘을 가지고 교회 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거라고. 밀턴이 쓴 글 중에 당시 때 시대 상황을 고발하고, 그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시대 상황을 고발한 이런 글들도 참 많아요. 당시 때 왕정파 또 청교도파 싸우고, 그리고 인문주의자들과 신학자들이 싸우고, 사회가 어지럽게 무너지고, 이런 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 밀턴의 그 시대를 고발하는 책 글들, 그리고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사탄이 들어와서 인간을 무너뜨리는지, 사탄이 하와가 어떻게 먼저 무너지고 아담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무너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미래를 약속하는지, 그걸 보면서 계속 좀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사탄의 이 영웅적인 기계차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탄 저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저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이겨나가려고 하는 모습. 그런데 이겨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 빼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모든 게 해결될 뻔했었는데 그거 하나 안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거. 야, 좌우지간 우리 좋은 일 하는 건 우리 성격이 아니라고. 오직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만 우리의 소울 딜라이트, 유일한 기쁨이라고. 그런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정말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삶 속에 사탄의 그런 성격을 쓰는 어떤 사탄이 가지고 있는 허황된 꿈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사탄은 저렇게 침울한 감옥 속에서도 뭔가를 찾아내고 있다면, 모든 선함에서 악을 찾는다면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되겠죠. 모든 악함에서도 선을 찾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결한 하나님의 형상받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밀턴의 실명, 눈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실명한 가운데 글을 받아 쓰게 해서 썼던 글입니다. 밀턴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면 우리가 눈을 뜨고 손 움직일 수가 있고 아직까지 건강하다면 정말 뭔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게 글이든 자제들에게 신앙을 남기든 아니면 아직까지 입을 열어 말을 할 수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교회 한번 가자고 신앙을 나누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예배인데 예배당물을 낳으면서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